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47편은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 혹은 즐기시라고 분류되는데, 온 천하 만물과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지도자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오를 때는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는 새로운 왕이 생기면 왕의 즉위식을 하고, 왕이 없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왕을 뽑으면 왕의 즉위식을 했는데,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 왕자가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인데,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께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와 유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박수를 치고 즐겁게 외치는 소리는 단순히 감정만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왕위에 오르시는 지존하신 분에 대한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왕의 통치 왕권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 이로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온 땅에 큰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온 땅에 큰 왕이라는 표현은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왕이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존하신 표현이라는 이 말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들의 최고의 신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하는데, 큰 왕은 그들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큰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The Lord Most High, 그러니까 Most High는 가장 높은이라는 뜻이죠. Most High, Most Great K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높은 왕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바로 1계명이 바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신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 나의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비록 뭐 형상이 있는 우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명예나 또 돈이나 때로는 내 자녀나 내 자녀의 출세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 심지어는 우리가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권과 통치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는 나라에는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잖아요. 국민은 성도가 되겠죠. 그죠? 주권은 사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내가 다스려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순간도 있고 결정해야 될 순간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선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선택의 주권을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자녀에게나 또 우리 가족에게나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이곳에 써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 주권으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2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코람데오의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오늘 이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와 전복을 뜻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지도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편 기자는 가나안 백성들과 이웃 나라들을 만민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지금 3, 4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또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비록 더디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꼭 붙들고 인내하면서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5절 6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5절 6절의 말씀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의 왕이 보좌를 향하여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이와 같이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마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패배하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반전이 있죠. 그 반전은 바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승리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승리로 결론 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선교의 그 명령을 또한 그 선교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부활의 증인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때 승리의 그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는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보니까 찬양하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거듭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찬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한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당연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